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6일 VOA 새벽 방송입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이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북한에 대해 유엔 안보리 차원의 새로운 제재 결의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 결의안 초안은 안보리의 기존 대북 제재를 한층 더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결의안은 북한에 대한 연간 원유와 정제 공급을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고 기존 결의에서 금지되지 않았던 북한의 주요 수출입 품목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원유의 경우 현재 허용된 400만 배럴을 200만 배럴 혹은 26만 2,500톤으로 줄이고 정제유는 현재의 연간 공급 허용량인 50만 배럴을 25만 배럴로 축소하도록 했습니다. 또 모든 정제유 관련 제품, 특히 광물성 연료 제품과 증류 제품, 석유 역청 물질 등이 포함된 국제 상품 분류 체계, 즉 HS 코드 27이 금수품으로 제한됐습니다. 윌리엄 번스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은 러시아가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을 가볍게 볼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번스 국장은 14일 조지아 공대에서 한 연설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큰 수치를 입고 키이우를 점령하지 못한 후에 우크라이나 북부 지역에서 후퇴해야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번스 국장은 누구도 러시아의 전술 핵무기 사용 위협을 가볍게 여길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CIA는 러시아가 그런 우려를 강화하는 실질적인 징후를 보지는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전술 핵무기는 전장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된 핵무기로 일부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약 2천 개의 전술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번스 국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1945년 이후 유럽 국가에 대한 가장 큰 공격으로 규정하면서 이 전쟁이 핵무기 사용으로 확대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일부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산 석유 구매 중단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피로 돈을 벌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4일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전면적인 금수 조치를 지지하지 않은 나라로 독일과 헝가리를 지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피로 돈을 벌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며 불행하게도 유럽 일부 나라에서 해온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석유 금수 조치가 독일과 헝가리에 의해 차단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중요한 문제 중 하나라고 덧붙였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는 EU 내에서 이 문제, 즉 러시아산 석유 금수 조치에 대해 어떻게 다른 태도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른 나라들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 EU는 EU 각국 정부가 러시아에 무기를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규정을 폐기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자국 함수함 두 척이 동해에서 순항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14일 태평양 함대 소속 디젤 추진 함수함인 페트로파블로프스키의 캄차스키함과 볼 호프함에서 칼리브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사일이 목표물에 정 명중했다며 이번 훈련에 15척 이상의 함정이 참가했다고 공조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칼리브르 순항미사일을 사용해왔습니다. 러시아군의 시험 발사는 미국과 일본이 동해에서 연합훈련을 진행하는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앞서 미국은 핵추진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함 등을 동원해 12일에서 13일 이틀 동안 일본 해상자위대와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교도통신은 15일 일본 해상자위대가 이번 훈련에서 탄도미사일 정보 공유 훈련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의회 민주당과 공화당 소속 상하원 의원 6명이 14일 타이완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 등 6명은 이날 미 공군기편으로 타이베이에 도착해 우자오셔의 타이완 외교부장과의 면담 등 이틀간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실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번 방문은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최장적 지원뿐만 아니라 타이완과 미국의 강력한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또 이번 대면 교류를 통해 타이완과 미국의 파트너십을 계속 심화하고 세계와 지역의 평화, 안정, 번영, 그리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계속 함께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가운데 중국 자오리젠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인민해방군 동부정부가 타이완 인근해에서 실시한 군사훈련은 최근 미국 의원 대표단의 타이완 방문을 포함한 부정적 행동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뉴스 오태성입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6일 토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 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박풍정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대응한 새 제재 결의안에 대북 원유와 정제유 공급 상한선을 절반으로 줄이고 담배와 손목시계, 아스팔트 등 북한의 주요 수출입품을 규제하는 강도 높은 내용을 담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러시아가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키는 어떤 조치에도 반대한다며 미국이 추진 중인 새 안보리 대북 결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은 아직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핵탄두 탑재 ICBM 역량을 보유하지 못했다고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습니다. 오늘 북한은 모든 지역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에서 7도, 낮 최고기온은 8도에서 2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도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대응한 새 제재 결의안에 대북 원유와 정제유 공급 상한선을 절반으로 줄이고 담배와 손목시계, 아스팔트 등 북한의 주요 수출입품을 규제하는 강도 높은 내용을 담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인과 기관, 선박 등 9건을 제재 명단에 추가하고 모호했던 기존 규정들을 명확히 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VOA가 입수한 제재 결의안 초안 내용을 함지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제재 이행 보고서 제출에 대한 유엔 회원국들의 미온적인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모나율 유엔 주재 노르웨이 대사는 12일 유엔 회원국을 대상으로 열린 대북제재 관련 브리핑에서 대북제재위원회가 이행 보고서를 계속 접수하고 있지만 많은 수의 나라들이 아직 보고서를 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엔의 대북제재에 대한 국내법 편입은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라는 사실을 유엔 회원국들에 상기시킨다며 아직 그렇게 하지 않은 회원국들이 조속히 대북제재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행보고서는 대북제재위원회와 전문가 패널이 유엔 회원국의 대북결의에 대한 포괄적인 이행을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에 대한 제재결의를 채택할 때마다 각국이 90일 이내에 제재 이행과 관련한 규정을 자국법에 편입시켰는지 여부와 특정 제재의 이행 여부 등을 담은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율 대사는 이행보고서 제출 시한이 한참 지난 현재까지 이행보고서를 내지 않은 나라가 있다며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실제로 결의 2397호는 각국이 북한 노동자를 모두 돌려보내야 하는 시점을 약 1년 앞둔 2019년 3월과 실제 모든 노동자가 돌아가야 하는 시점에서 90일이 지난 2020년 3월 등 총 두 번에 걸쳐 이행보고서를 내도록 하고 있지만 14일 현재 66개 나라만이 이 규정을 지켰습니다. 또 결의 2375호와 2371호에 대한 이행보고서는 각각 95개와 90개 나라며 가장 많은 이행보고서가 접수된 2270호도 115개 나라에 불과합니다. 유엔 회원국이 190여 개인 점을 감안하면 절반에 못 미치거나 절반을 조금 넘긴 수준입니다. 율 대사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대북제재 이행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도 당부했습니다. 특히 대북제재에 대한 완전한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유엔 회원국들이 대북제재위원회와 전문가 패널에 전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며 필요한 경우 제재 위반 사례를 포함한 제재 이행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비밀리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는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도 참석해 최근 대북제재와 관련한 동향 등을 보고했습니다. 전문가 패널 관계자는 지난달 공개된 연례 보고서 내용을 소개하면서 북한이 여전히 불법 석탄 수출과 정제유 수입을 하고 있으며 공해상이 아닌 북한 해역에서 선박 간 환적을 하는 등 신종 수법도 관측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대북제재가 북한의 민생에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일각의 지적을 언급하며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은 악화하고 있고 식량 위기도 북한 정권의 우선 과제가 된 상황이라면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국경 봉쇄와 소비재 품목 수입의 거의 완전한 중단이 현재의 비참한 인도적 상황의 주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전문가 패널 보고서가 대북제재와 관련한 권고를 담고 있다는 사실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 직원들이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과 관련한 물품을 조달하고 일부 선박들이 계속해서 제재 위반 행위에 가담하고 있다며 이들을 제재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함자입니다.
러시아가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키는 어떤 조치에도 반대한다며 미국이 추진 중인 새 안보리 대북 결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새로운 제재는 정치적, 외교적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러시아가 미국의 새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추진에 즉각 반대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유엔 주재 러시아 대표부는 14일 미국이 유엔 안보리 차원의 추가 대북 제재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한 VOA 논평 요청에 러시아는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킬 수 있는 어떤 조치에도 반대하며 모든 당사자들에게 자제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새로운 제재가 우리를 정치적, 외교적 해법에 더 가까이 가도록 만들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제재의 영향을 심각하게 받는 북한 내 인도적 상황에 시급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 대표부는 또한 안보리 도구가 우리를 도움이 되지 않는 조치의 악순환으로 이끄는 새로운 걸림돌을 만들기보다는 외교 과정을 지원하는 데 활용돼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지난달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새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달 25일 유엔 안보리가 북한 문제 논의를 위해 개최한 공개 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 결의 채택을 제안했습니다.
And because of DPRK's increasingly dangerous provocations, the United States will be introducing a Chapter 7 Security Council resolution.
북한의 위험한 도발이 증가함에 따라 미국은 제재 체제를 갱신하고 강화하기 위해 유엔 헌장 7장에 따른 안보리 결의안 초안을 제출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어 안보리는 2017년 만장일치로 채택된 결의 23975를 통해 북한의 ICBM 발사 상황에 우리가 추가 활동에 나서도록 결정했다면서 이번에 정확히 그런 일이 벌어졌고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조치를 취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금지 범위를 확대하고 석유 수입량을 줄이며 해커 집단의 자산을 동결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결의안 초안을 안보리 이사국에 배포했으며 조만간 관련 협의를 시작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새 제재 결의를 채택하기 위해서는 15개 이사국 중 9개 나라 이상이 찬성하는 동시에 5개 상임이사국 중 어느 한 곳도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됩니다. 그동안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에 반대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2월 당시 안보리 의장국이었던 러시아는 제재와 인도적 영향을 주제로 회를 열고 중국과 함께 제재가 북한을 포함한 각국의 인도주의적 위기를 초래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회의에 참석한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대북 제재는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역량 개발을 지연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인도적 위기는 제재가 아닌 북한 정권의 탓이라며 미국은 제재가 의도치 않은 결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하고 있다고 대북 제재 면제 절차 등에서 주도적으로 노력해왔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은 아직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핵탄두 탑재 대륙간 탄도미사일 역량을 보유하지 못했다고 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밝혔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한국, 일본 등과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지속할 것이지만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은 아직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14일 민간단체인 이코노미 클럽과의 대담에서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역량을 가졌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North Korea has tested an ICBM. They did so back in 2017.
설리번 보좌관은 북한은 ICBM 시험을 해오고 있다면서 2017년 ICBM을 시험 발사했고 몇 주 전에도 다시 시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들은 분명히 핵무기를 보유했다며 2017년 마지막 핵실험을 했으며 그들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그들이 핵탄두를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장착해 발사하고 실제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미국 본토의 목표물을 맞출 수 있느냐라며 아직 그런 역량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 북한에 잇따른 미사일 발사를 거론하며 그들이 도발과 시험 주기에 있다며 우리는 그것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They are in a pattern of provocation, a pattern of testing. We expect that will continue. I think you will hear more.
앞으로 몇 주, 몇 달간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려는 북한의 시도에 대해 더 많이 듣게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그러면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한국의 현 정부와 차기 정부 그리고 일본과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아울러 지난달 이탈리아 로마에서 중국의 양제츠 외교 담당 국무위원을 만났다며 우리는 중국과도 이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중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지적했습니다. 중국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의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겁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에 중국도 동참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14일 워싱턴 소재 브루킹스 연구소가 주최한 화상대담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미중 협력을 언급했습니다.
But they are a permanent member of the UN Security Council. So we deal with them on a daily basis. I deal with them consistently.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매일 접촉한다며 러시아를 비롯해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은 유엔 헌장의 기본 원칙을 지키고 다른 국가들에도 이를 독려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put pressure on China to joining us in holding the DPRK accountable for the recent
이어 따라서 우리는 러시아 규탄에 동참하고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의 책임을 묻는 데 합류하도록 중국을 압박했다고 말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또 인도주의 지원과 기후변화 등 미중이 공통점을 가진 분야에서 협력할 것을 중국에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미국은 중국의 인권 유린에 대해 계속 책임을 묻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인류에 대한 범죄이자 대량 학살이라고 분명히 지적했다는 것입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중국과의 관계가 가장 복잡하고도 가장 중대한 관계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 경쟁하면서 미국이 만들고 투자한 가치와 제도가 계속해서 성과를 내도록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지난 3월 30일 뉴욕에서 중국의 류 샤오밍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도 북한의 도발적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일치된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데 따른 대가를 북한에 전달할 필요성을 표명했다고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가 당시 밝혔습니다. 또 미국 대표부는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가 미국과 중국이 과거 한반도에서의 공동 우려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협력했다고 언급하며 이를 계속하는 데에 대한 미국의 관심을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4월 18일에서 22일 서울을 방문한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14일 보도자료에서 성김 특별대표가 한국에서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비롯한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 북한의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포함한 한반도 상황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박 대북특별부대표도 함께 동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는 대북특별대표와 대북특별부대표의 서울 방문은 북한 문제에 계속 긴밀히 협력하는 미국과 한국의 공약을 강조한다며 두 나라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영구적 평화의 진전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특별대표는 지난 4일 워싱턴에서 노규덕 본부장과 회동했을 때 방한 계획을 밝히며 노 본부장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와도 논의하길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무부 대변인은 14일 VOA에 성김 대북특별대표와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14일 전화회담을 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일본 외무성도 이날 보도자료에서 양측이 태양절 110주년을 앞둔 북한 정세에 대해 의견을 나눴고 미한일 안보협력을 포함한 역내 억지력 강화와 미국이 추진하는 새로운 대북 유엔 제재 등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동해에서 핵추진 항공모함을 동원해 일본 자위대와 실시한 미일 연합훈련과 관련해 미한의 3국 안보 협력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미국이 한국, 일본과 함께 다양한 훈련에 참가하고 있다면서 훈련 목표에 따라 참가자가 결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 국방부는 13일 미한일 3국 간 안보 협력이 국방부에게 항상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마틴 메이너스 국방부 대변인은 미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함이 동해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와 연합훈련을 실시한 가운데 한국에도 훈련을 제안했느냐는 VOE의 서면 질의에 발표할 구체적인 일정이나 훈련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12월 미한 안보협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서욱 한국 국방장관은 미한일 3국 안보협력이 영내 안정에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두 장관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기 위해 정보 공유, 고위급 정책 협의, 인적 교류 같은 3국 방위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메이너스 대변인은 지난 1월 미일 안보협의에서 밝혔듯이 오스틴 장관과 기시노부오 방위상이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공동안보, 평화, 번영에 중요한 미일한 3국 간 협력을 심화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도태평양 사령부도 미한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 대변인은 13일 VOE에 보낸 이메일에서 한국의 미일 연합훈련 참가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이 지역의 동맹국, 파트너, 친구들을 높이 평가하며 이들이 통합 억제의 중요한 구성 요소임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동맹국과 파트너와의 훈련을 통해 기존의 강력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며 미국은 일본, 한국과 함께 다양한 훈련에 참가하고 있고 훈련 목표에 따라 참가자가 결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 칠함대는 13일 VOE에 보낸 이메일에서 미 해군의 에이브러햄 링컨함이 동해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와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니콜라스 링고 칠함대 대변인은 링컨함의 동해 진입이 북한의 핵실험과 같은 전략적 도발 가능성에 대한 경고냐는 질문에 앞서 미 국방부 관리들이 말했듯이 미국은 북한에 대해 어떠한 적대적 의도도 갖고 있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링고 대변인은 우리는 남북한의 대화와 관여를 지지하며 이를 위해 한국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해군이 이번 미일 연합훈련에 불참한 것에 대해서 한국 해군 사령부 또는 한국 함대에게 문의하라며 미 해군은 정기적으로 이 지역의 모든 동맹국과 파트너와 함께 훈련할 기회를 찾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한국 언론들은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당초 미국이 일본 자위대와의 연합해상훈련을 한국에도 요청했지만 한국 군 당국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국방부는 미 전략자산 전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불참 이유에 대해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번 미일 훈련에는 링컨함과 미사일 순양함 모바일 베이함, 이지스 구축함, 스프론스함,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유도미사일 구축함, 공고함, 이나지마함 등이 참가했습니다. 미 항공모함이 동해에 진입한 것은 2017년 11월 이후 4년 5개월 만으로 당시 로널드 레이건함, 시어도 로스벨트함, 시미츠함 등 미 핵항모 세척이 동해에서 한국 해군과 연합훈련을 한 바 있습니다. BUE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이나 중국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를 지원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어떤 나라도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러시아를 지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안소용 기자입니다.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14일 러시아에 대한 중국이나 북한의 실질적인 지원을 본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n't seen any tangible support from either China or North Korea to Russia. Point one. Point two, we, in addition to doing everything we can to help Ukraine defend itself, we also have responsibilities in South Korea.
커비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북한에 긴급 무기 공급을 요청했다는 보도와 북중 간 협력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스스로 방어하는 것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며 그 어떤 나라도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러시아에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람 링컨함이 동해 공해상에 있는 이유가 미한 연합훈련을 위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링컨함의 정확한 일정은 알 수 없다면서 미국의 항공모함들은 전 세계에 걸쳐 상당한 해상전력을 보여주고 있다며 그 해역에서 작전하는 것이 비정상적인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13일 미국 실함대는 에이브라함 링컨함 등이 동원돼 일본의 해상자위대와 함께한 연합훈련 사진과 영상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미국 항공모함이 동해에서 활동한 것은 2017년 이후 4년여 만에 처음입니다. 커비 대변인은 또한 한국전쟁 미군 전사자 신원 확인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미군 유해 신원 확인 작업에 대한 노력을 묻는 질문에 관련 사안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우선순위임에 틀림없다며 오스틴 장관이 임기 초 하와이를 방문했을 때에도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을 찾아 관련 노력에 대해 논의하고 직접 연구소를 방문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한국전쟁뿐 아니라 베트남전쟁과 세계 2차 대전에서 전사한 미군 유해들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국방부의 임무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현 정부가 과도하게 남북관계에 집중했다면서 자신은 미국과의 관계를 토대로 국제 외교를 확대할 것이라고 미국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은 또 북한의 주적이라고 부르면서도 대화 채널은 언제나 열어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 당선인은 14일 미국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차기 정부의 외교안보 원칙을 제시하며 한국의 주적은 북한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북한을 주적이라고 부르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며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시험 유예를 파기하고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했는데 이는 핵무기 운반 능력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에 대한 핵 위협이 고조됐다며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국방정책을 수립하고 작전정보 등을 만들며 북한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 위협에 과도하고 지나치게 민감한 대응을 할 의도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핵 문제와 관련해 북한이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무엇보다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조치를 취하고 핵사찰을 받아들인다면 북한에 대한 경제개발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은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는 같은 민족이라며 언제라도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는 점도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에 대해 투트랙 접근을 할 것이라며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심각한 문제이지만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 위한 대화 채널은 언제나 열어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현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만 과도하게 강조해 국제 외교는 실종됐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과 한국은 공식적 관계는 유지했지만 군사와 정보 분야 등에서 실질적이고 친밀한 논의는 줄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차기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에만 집중하지 않고 대신 한미 관계를 토대로 유럽연합에서 또 아시아 전역에서 외교의 범위를 확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또 한국이 세계 10위의 경제적 위상에 걸맞게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해 공적 개발 원조를 확대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또 러시아에 대한 압박 캠페인에 동참해야 한다며 국제사회가 추가적인 참여를 요구하면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에 대한 존중을 확고히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과는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계승해 미래지향적 관계를 추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은 중요한 것은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라며 앞으로 일본과 외교적으로 관여할 때 한국이 국내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본과의 약한 관계는 미한일 협력의 아킬레스건이라고 지적하며 한국인들은 한미관계에 직접적 손상을 입히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취임하면 한일 관계가 잘 풀릴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과 셔틀 외교를 펼치며 자신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자주 만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한국과 중국이 서로의 중요한 무역 상대라면서 경제적 문제가 일방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양국이 서로를 도외시하거나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치적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의 헌법적, 정치적 가치가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차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보복은 완전히 부당한 움직임으로 한국과 국제사회가 받아들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국의 일방적인 보복 조치들은 한국 경제에 어느 정도 손상을 입힐 수 있지만 중국에도 이득이 되지 않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고 말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협의체인 쿼드에 즉각 가입할지 결정하기 전에 한국이 백신, 기후변화, 신기술 등의 분야에서 협력해 상승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 주변에 추가 구조물을 건설하고 장비 설치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음을 시사하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전 유엔 대북제재위원이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장 시기와 관련해선 2018년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당시 갱도의 손상 정도와 북한의 핵실험 계획 횟수를 중요한 변수로 꼽았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최근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정황이 연일 위성사진을 통해 포착되고 있는 가운데 3번 갱도 주변에 새로운 구조물이 설치되고 장비 설치 준비가 시작됐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후루카와 가스이사 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위원이 밝혔습니다. 후루카와 전 위원은 14일 오스트리아 빈에 본부를 둔 민간연구단체 오픈 뉴클리어 네트워크를 통해 발표한 풍계리 핵실험장 분석 보고서에서 남쪽 3번 갱도에서 계속적인 추가 움직임이 포착됐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2011년 10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후루카와 전 위원은 지난 8일과 14일 촬영된 상업용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3번 갱도 주변에서 통나무 더미가 쌓여있던 면적이 더욱 확장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3번 갱도 내부 구조의 복구를 위해 더 많은 통나무가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후루카와 전 위원은 또 3번 갱도 주변에 최소 2개의 새 구조물이 건설된 정황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3번 갱도 입구 주변에서 검은색 선형 구조물이 포착되는데 이는 1차 입구와 2차 입구를 잇는 것으로 추정되는 배수로 혹은 통로이거나 흙으로 덮인 전기 케이블 선로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3번 갱도 2차 입구 근처에서 상자 또는 지지대로 보이는 구조물도 새롭게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후루카와 전 위원은 새로운 구조물 외에도 기존에 철거됐던 구조물을 재건하거나 개조한 징후도 확인했으며 갱도 근처 개활지에서 교통 표지판과 차량의 이동 흔적도 포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갱도 주변에서 통나무 더미와 흙더미, 목재 가공 폐기물 등 갱도 굴착과 관련된 움직임들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후루카와 전 위원은 다만 지난 6일과 14일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3번 갱도 2차 입구 주변에 쌓인 폐기물 더미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증거가 필요하겠지만 갱도 굴착 활동 속도가 다소 느려졌거나 일시적으로 중단됐을 가능성이 있으며 혹은 현재 작업이 갱도 내부 구조의 보강과 인근 구조물의 건설 혹은 지원 장비 설치에 집중된 것에 따른 결과일 수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후루카와 전 위원은 이런 관측들은 북한이 3번 갱도 복구를 위한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3번 갱도에서 장비 설치 준비를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후루카와 전 위원은 핵실험은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 만큼 잠재적 핵실험 가능 시기를 평가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다면서 기술적인 관점으로 볼 때 2018년 5월 핵실험장 폭파로 인한 3번 갱도 내부 구조의 손상 정도와 북한이 계획하고 있는 3번 갱도에서의 핵실험 횟수가 핵실험 가능 시기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앞서 후루카와 전 위원은 지난달 말 공개한 풍계리 핵실험장 위성사진 분석 보고서에서 풍계리 핵실험장 내 4개 갱도 중 과거 핵실험에 사용된 적이 없는 3번 갱도로 통하는 남쪽 입구에서 활발한 핵실험 사전 준비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6일 발표한 추가 분석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지난달 28일을 기점으로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에 2차 입구를 설치하고 갱도 내부 굴착을 시작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잠재적인 핵무기 실험에 사용할 수 있도록 3번 갱도 복원 작업을 계속 진척시키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세계 각국에 더 적극적인 대북제재 이행을 당부했습니다. 북한의 비참한 인도적 상황의 근본적 원인은 제재가 아니라 북한의 국경 폐쇄 때문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제재 이행 보고서 제출에 대한 유엔 회원국들의 미온적인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모나율 유엔 주재 노르웨이 대사는 12일 유엔 회원국을 대상으로 열린 대북제재 관련 브리핑에서 대북제재위원회가 이행 보고서를 계속 접수하고 있지만 많은 수의 나라들이 아직 보고서를 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엔의 대북제재에 대한 국내법 편입은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라는 사실을 유엔 회원국들에 상기시킨다며 아직 그렇게 하지 않은 회원국들이 조속히 대북제재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행 보고서는 대북제재위원회와 전문가 패널이 유엔 회원국의 대북 결의에 대한 포괄적인 이행을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를 채택할 때마다 각국이 90일 이내에 제재 이행과 관련한 규정을 자국법에 편입시켰는지 여부와 특정 제재의 이행 여부 등을 담은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유엔 대사는 이행 보고서 제출 시한이 한참 지난 현재까지 이행 보고서를 내지 않은 나라가 있다며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실제로 결의 2397호는 각국이 북한 노동자를 모두 돌려보내야 하는 시점을 약 1년 앞둔 2019년 3월과 실제 모든 노동자가 돌아가야 하는 시점에서 90일이 지난 2020년 3월 등 총 두 번에 걸쳐 이행 보고서를 내도록 하고 있지만 14일 현재 66개 나라만이 이 규정을 지켰습니다. 또 결의 2375호와 2371호에 대한 이행 보고서는 각각 95개와 90개 나라며 가장 많은 이행 보고서가 접수된 2270호도 115개 나라에 불과합니다. 유엔 회원국이 190여 개인 점을 감안하면 절반에 못 미치거나 절반을 조금 넘긴 수준입니다. 율 대사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대북 제재 이행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도 당부했습니다. 특히 대북 제재에 대한 완전한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유엔 회원국들이 대북 제재 위원회와 전문가 패널에 전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며 필요한 경우 제재 위반 사례를 포함한 제재 이행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비밀리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는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도 참석해 최근 대북제재와 관련한 동향 등을 보고했습니다. 전문가 패널 관계자는 지난달 공개된 연례 보고서 내용을 소개하면서 북한이 여전히 불법 석탄 수출과 정제유 수입을 하고 있으며 공해상이 아닌 북한 해역에서 선박 간 환적을 하는 등 신종 수법도 관측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대북제재가 북한의 민생에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일각의 지적을 언급하며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은 악화하고 있고 식량 위기도 북한 정권의 우선 과제가 된 상황이라면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국경 봉쇄와 소비재 품목 수입의 거의 완전한 중단이 현재의 비참한 인도적 상황의 주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전문가 패널 보고서가 대북제재와 관련한 권고를 담고 있다는 사실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 직원들이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과 관련한 물품을 조달하고 일부 선박들이 계속해서 제재 위반 행위에 가담하고 있다며 이들을 제재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BOA 뉴스 함자입니다.
올 들어 3월까지 1분기 동안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은 남성 2명과 여성 9명 등 모두 11명이라고 한국통일부가 밝혔습니다. 지난해는 남성 40명, 여성 23명 등 총 63명이었고 분기별로는 1분기부터 각 31명, 5명, 12명, 15명이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은 통상 국경을 넘어 동남아시아나 중국 등 제3국에서 체류하다가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북한의 국경 봉쇄와 이동 제한으로 입국 인원이 줄고 있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2002에서 2020년 입국한 북한 이탈 주민은 2009년 2,914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 추세를 보여 2017년 1,127명, 2018년 1,137명, 2019년 1,047명을 기록하다가 신종 코로나 사태 영향이 나타난 2020년엔 229명으로 급감했습니다.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한국전쟁에 참전해 팔과 다리를 잃은 윌리엄 웨버 예비역 대령이 지난 9일 노환으로 별세했습니다. 미국 사부의 한국전쟁과 참전용서에 대한 의미를 알리고 기려봤던 고인에 대한 추모 열기가 뜨겁습니다. 장양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2일 워싱턴의 한국대사관 홈페이지에는 향년 97세로 지난 9일 별세한 윌리엄 웨버 대령에 대한 이수혁 대사의 추모의 글이 실렸습니다. 숭고한 희생과 헌신의 삶을 몸소 보여주셨던 고 윌리엄 웨버 대령의 명복을 빌며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고 웨버 대령은 1950년 24살의 나이로 참가한 한국전쟁에서 오른팔과 오른다리를 잃었지만 1년에 걸친 수술 후 현역에 복귀해 약 30년을 더 군에서 복무했습니다. 전역 후에는 한반도의 평화와 자유 수호에 용감히 뛰어든 한국전 참전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활동에 여생을 바쳤습니다. 고령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5월 열린 한국전쟁 추모의 벽 기공식에 참석해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몸소 보여주었던 고 웨버 대령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웹사이트에는 지난해 5월 실린 추모의 벽 착공식 사진이 실렸습니다. 사진에서 고인은 이수혁 대사와 존 틸러리 전 주한미군 사령관 등과 함께 왼팔을 힘껏 굽혀 삽을 들고 있습니다. 이수혁 대사는 웨버 대령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자 한미동맹의 상징이라며 수많은 한국전 참전 용사들의 헌신과 희생이 밑거름이 된 한미동맹을 더욱 단단하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양국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웨버 대령의 별세 소식은 미주 한인사회와 한국 언론 등을 통해 빠르게 퍼졌고 추모의 물결이 일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천국에서 편히 쉬세요. 웨버 대령님,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그 헌신에 감사합니다.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대령님의 고귀한 봉사와 희생을 기억하겠습니다. 지난해 고인을 만난 사진과 추모의 글을 올린 북한학자 조평세 박사는 VOA에 웨버 대령의 생전 메시지를 회고했습니다.
북한 사람들을 잊지 말아 달라. 북한 사람들을 잊지 말아 달라고 대령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미국인이 그리고 한국전쟁에서 이미 팔 하나랑 다리 하나를 이미 잃으시고 정말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한국에 이렇게 바쳐주신 분인데 그분이 아직까지도 한반도에 대해서 빚진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 이제 97세 나이에 거의 돌아가실 때가 되어서도 좀 어떤 성취감이나 이런 뿌듯한 그런 마음으로 이제 남은 여생을 사시는 게 아니라 북한 사람들, 구하지 못한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빚진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미국 내 한국전 참전 용사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사진을 찍고 직접 전달하는 프로젝트 솔저 제작에 참여하고 있는 30대 청년 염현철 감독도 2019년 만났던 웨버 대령을 추모했습니다.
너무 슬펐어요. 너무 슬펐고 갑작스러운 것이 소식이어가지고 한참 좀 마음을 좀 추스리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짧은 만남이었지만 저는 굉장히 그게 그 윌리엄 웨버 대령님에 대한 어떤 기억이 그때 되게 굉장히 각인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한민국을 정말 사랑하고 미국에서 대한민국을 위해 싸우신 한 분이 지금도 싸우고 계시는 그분이 돌아가셨구나라는 것에 처음엔 슬펐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남기신 것들을 우리 세대가 또 다음 세대가 잘 받아서 끝까지 해야겠구나.
2019년과 2020년 세 차례 미국을 방문했던 염 감독은 웨버 대령의 따뜻한 포옹과 대화 등 깊은 여운이 있는 시간을 보냈다고 말합니다. 고조선, 고구려, 한국 등 한국 역사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웨버 대령은 대한민국을 정말 사랑하고 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1925년 미 중서부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태어난 웨버 대령은 1943년 육군에 입대해 2차 세계대전 참전 후 한국전에서 육군 187 공수연대 전투단 소속 대위로 인천 상륙작전, 서울 수복, 평양 등지에서 싸웠습니다. 중대장 보직을 맡아 참가한 원주전투에서 적의 수류탄 공격으로 오른팔과 오른다리를 잃었습니다. 치료와 재활을 거쳐 현역에 복귀한 그는 1980년 대령으로 예편했습니다. 웨버 대령은 전시공로 훈장을 수상하는 등 군인으로서 명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전장에서 오른팔을 잃은 웨버 대령의 왼팔 경례는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안겼습니다. 웨버 대령은 자신의 수관 사업이었던 추모의 벽 건립을 통해 한국과 미주 한인사회 그리고 미 주류사회에 한국전쟁과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알렸습니다. 그가 2006년부터 이끌어온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의 벽 건립 사업은 2016년 바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연방의회 상호안을 통과한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의 벽 건립에 관한 법안에 최종 서명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한국전 참전용사 출신인 샘 존슨 공화당 의원과 찰스 랭글, 존 모니어스 민주당 의원이 이 법안을 공동 발의했는데 미국의 젊은 세대들에게 한국전쟁을 기억하게 하고 미한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워싱턴 DC 내셔널몰 내 한국전 참전비에 세워지는 추모의 벽에는 3만 6천여 명의 미군 전사자와 7천여 명의 카투사 이름이 새겨지며 준공식은 오는 7월 27일 열립니다. 미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에 따라 웨버 대령은 대대적인 후원 캠페인을 벌였고 미 전역의 단체와 기관에 추모의 벽 건립의 필요성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웨버 대령은 지난 2017년 VOA에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재단이 추산한 건립 비용 중 1,500만 달러는 병사 이름을 새기는 데 쓰인다고 설명했습니다. $15 million, which would be the actual money's needed. 한 명의 이름을 새기는데 410달러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웨버 대령은 미국 사회에 후원이 부족했던 당시 잇따른 기부금으로 힘을 실어준 해외 한인사회와 한국 정부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20,000 members worldwide. And of course it was a very important event for us and a very touching event to prove again the strong bond. 한인들의 노력이 마음에 와닿았으며 미한 동맹이 강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재단의 제임스 피셔 사무총장은 웨버 대령의 이 같은 노력은 198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설명합니다. 웨버 대령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당시 한국전쟁 참전기념관 설립을 이끈 사람 중 한 명이었으며 1995년 기념관 완성 후 민간단체인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재단을 설립했다는 겁니다. 2001년 미 국방부에서 은퇴한 후 지금까지 재단에 몸담고 있는 피셔 사무총장은 웨버 대령의 이런 열정은 여러 차례 생명의 위기를 겪는 시간에도 멈춤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전쟁에서 같은 날 팔과 다리를 한쪽씩 잃었고 그로 인해 많은 감염증을 앓았으며 특히 지난 10년 동안 여러 번 죽음과 싸웠다는 겁니다. 피셔 사무총장은 생사를 넘나드는 위기를 극복하고 늘 살아 돌아왔던 웨버 대령이 추모의 벽 준공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피셔 사무총장은 지난 5월 추모의 벽 착공식을 떠올립니다. 팔 하나로 착공식 삽을 겨우 뛰면서도 이건 내 것이지 아무도 가져갈 수 없네라고 말했던 오랜 친구에게 피셔 사무총장은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Bill, I love you and we're going to miss you. Thank you for your service to our country and to the country of South Korea. You are a great American.
당신을 사랑하고 그리워할 겁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봉사해 줘서 고맙습니다. 당신은 미국의 영웅이자 애국자라는 메시지입니다.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손녀라 불리며 10년 넘게 한국전쟁과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리는 활동을 해온 해나김 미 보건후생부 공보담당 부차관보는 가슴이 먹먹하다며 웨버 대령의 별세를 안타까워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서 I felt very numb. 이게 믿기지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절대로 잊지 못하는 건 전투에서 부상을 이제 입으셨대요. 그래서 팔에 부상이 됐는데 그래도 돌아서지 않고 계속 싸우셨대요. 마지막에 이제 다리까지 부상을 당하셔서 할 수 없이 이제 쓰러지셨지만 제가 아니 하셨냐고 왜 계속 돌진하셨냐고 했을 때 그분의 의무기 때문에 그런 생각 아픈 생각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고 전진하셨다고 했을 때
김부 차관보는 한국전쟁과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념하는 리멤버 727 단체를 이끄는 동안 웨버 대령께서는 중요한 행사를 마다하고 학생들의 행사에 와주셨던 분이라며 웨버 대령은 자신에게 매우 큰 영감을 준 인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부 차관보는 지난 2017년과 2018년 한국과 미국 등 세계 20여 개 나라를 돌며 한국전 참전용사 천여 명을 만난 프로젝트도 추모회비와 건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웨버 대령을 만나면서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민간단체 리멤버 727의 대표로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홍보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던 김부 차관보는 2020년 참전용사로부터 직접 받은 자료와 사진, 영상 자료를 보관 전시하는 온라인 한국전쟁 기념관을 개설했습니다. 해나김 부차관보는 자신의 사명은 계속될 것이라며 마지막 인사를 남겼습니다.
대령님, 그리고 할아버지, 평생 소원이셨던 추모의 벽이 봉헌식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서 정말 너무 슬프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추모의 벽을 보면서 대령님께서 원하셨던 참전용사님들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는 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도 대령님처럼 끝까지 한국전쟁, 이 잊혀진 전쟁이 아니라 자유를 얻어준 전쟁으로 기억될 수 있게 늘 노력하겠습니다. 대령님 그리고 할아버지 영원히 기억될 것이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웨버 대령의 장례식은 오는 22일 미동부 메릴랜드 레스트 헤이븐 장례식장에서 열리며 올여름 알링턴 국립묘지에 안장됩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모든 지역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에서 7도, 낮 최고기온은 8도에서 2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도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오전 오후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5도, 낮 최고 기온 19도 예상됩니다. 남포 아침 최저 6도, 낮 17도, 양덕 아침 영하 1도, 낮 18도, 신의주 아침 5도, 낮 20도, 구성 아침 3도, 낮 21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 오전 오후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 낮 최고 기온 19도, 강계 아침 1도, 낮 19도, 희천 아침 1도, 낮 20도 예상됩니다. 황해도 오전 오후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해주 아침 최저 기온 7도, 낮 19도, 개성 아침 5도, 낮 20도, 사리원 아침 5도, 낮 20도, 신계 아침 4도, 낮 19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원산 아침 5도, 낮 22도, 장전 아침 6도, 낮 19도, 평강 아침 0도, 낮 18도 예상됩니다. 충경남북도 오전 오후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함흥 아침 2도, 낮 22도, 장진 아침 영하 4도, 낮 13도, 청진 아침 3도, 낮 16도, 김책 아침 3도, 낮 16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 오전 오후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해산 아침 영하 3도, 낮 15도, 김영권 아침 영하 4도, 낮 13도, 삼지연 아침 영하 5도, 낮 8도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는 오전 오후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고 동해 북부 먼 바다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 오후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 먼 바다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박동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이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북한에 대해 유엔 안보리 차원의 새로운 제재 결의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 결의안 초안은 안보리의 기존 대북 제재를 한층 더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언론들 보도에 따르면 결의안은 북한에 대한 연간 원유와 정제유 공급을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고 기존 결의에서 금지되지 않은 북한의 주요 수출입 품목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원유의 경우 현재 허용된 400만 배럴 혹은 26만 2,500톤으로 줄이고 정제유는 현재 연간 공급 허용량인 50만 배럴을 25만 배럴로 축소하도록 했습니다. 또 모든 정제유 관련 제품, 특히 광물성 연료 제품과 중류 제품, 석유협청 물질 등이 포함된 국제 상품 분류 체계, 즉 HS 코드 27도 금수품으로 제한됐습니다. 한번스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은 러시아가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술 국장은 14일 조지아 공대에 생한 연설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큰 손실을 입고 크이우를 점령하지 못한 후에 우크라이나 북부 지역에서 후퇴해야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전술 국장은 누구도 러시아의 전술 핵무기 사용 위협을 가볍게 여길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CIA는 러시아가 그런 우려를 강화하는 실질적인 징후는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전술 핵무기는 전장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된 핵무기로 일부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약 2,000개의 전술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건스 국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1945년 이후 유럽 국가에 대한 가장 큰 공격으로 규정하면서 이 전쟁이 핵무기 사용으로 확대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일부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산 석유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피로 돈을 벌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4일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전면적인 금수 조치를 지지하지 않은 나라로 독일과 헝가리를 지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피로 돈을 벌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며 불행히도 유럽 일부 나라에서 이런 일을 해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는 EU 내에서 이 문제, 즉 러시아산 석유 금지 조치에 대해 어떻게 다른 태도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른 나라들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은 EU 각국 정부가 러시아에 무기를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규정을 폐기했습니다. 14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합병한 지난 2014년에 발효된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만 EU 정부가 러시아에 수천만 유로 상당의 무기를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온 규정을 폐기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미국 고위관료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14일 고위관리 파견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우리는 이런 결정을 내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대통령이 직접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묻는 말에 대해서는 그렇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수석 부대변인은 대통령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현재 이에 대한 결정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정부와 꽤 정기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앞선 보도에서 소식통을 인용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로이드 국방장관 등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잠재적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통신은 또 이 소식통이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방국 지도자들은 최근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한 바 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대표적으로 존슨 총리는 지난 8일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를 방문했습니다. 미국 의회 민주당과 공화당 소속 상하원 의원 6명이 14일 타이완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 등 6명은 이날 미 공군기편으로 타이베이에 도착해 우자오시의 타이완 외교부 장관과의 면담 등 이틀간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타이 잉무원 타이완 총통실 대변인의 성명을 통해 이번 방문은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추상적 지원뿐 아니라 타이완과 미국의 강력한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메넨데스 의원장은 타이완을 강하게 지지하는 인물로 지난 2월에는 워싱턴 주재 타이완 대표부의 명칭을 타이완 대표처로 바꾸는 것을 논의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공동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자우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동네 브리핑에서 인민해방군 동부정부가 타이완 인근해협에서 실시한 군사훈련은 최근 미국 의원대표단의 타이완 방문을 포함한 부정적 행동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뉴스 오택성입니다. 4월 16일 VOA